VOA 세계뉴스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일 막을 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평화와 경제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행히도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쟁으로 또다시 엉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향해 불행히도 한 명의 G20 회원국이 다른 19개 나라 모두가 G20 본래의 현안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물가 상승 측면에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었다며 G20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성명에서 많은 서방 대표단들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하길 원하면서 G20 의제에 대한 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주요 7개국 G7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익명의 미국 관리 4명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G7을 포함해 여러 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며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안을 제시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러시아의 전쟁으로 중국은 유럽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의 방해가 되며 그들의 국제관계에 불필요하고 원치 않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관련 제재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는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21대가 이를 또다시 타이완 해협에 대거 출현해 중간선 인근을 비행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전 6시 중국군 소속 항공기 29대와 해군 함정 4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젠10 전투기 17대와 젠16 전폭기 4대는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중간선 남서부 인근을 왕복 비행한 뒤 돌아갔다고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계속 감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해군 함정, 지상 미사일 체계의 대응 체세를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전날에도 젠10 전투기 19대를 같은 지역 인근에 비행시켰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를 국무부가 타이완에 200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100기의 대레이더 미사일인 한미사일 등 6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에 보반트엉 공산당 상임서기가 선출됐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2일 특별회의를 열고 93%가 넘는 찬성표로 트엉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이 52세의 트엉 주석은 베트남 통일 이후 최연소 지도자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앞서 응웬 수원폭 전 주석은 지난 1월 부정부패로 물러나 주석직은 40여일간 공석이었습니다. 트엉 신임 주석은 의회에서 행한 첫 연설에서 부패와의 싸움을 단호히 이어갈 것이라며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국과 헌법 그리고 국민에 전적으로 충성할 것이라며 당과 국가, 국민이 맡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엉 주석의 선출로 정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베트남 외교 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데이팅 앱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서로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일종의 중매, 중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미국에는 틴더, 범블, 프랑스에는 해픈이라는 게 있고요. 독일은 스파티드, 한국에는 은하수 다방이라는 이름의 데이팅 앱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미국 성인 6천여 명에 물어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10명 중에 3명이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나 앱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혼이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약 절반 가까이가, 이혼, 별거, 사별한 미국인은 36%가 이 데이팅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경험자 10명 중에 1명은 지금의 배우자나 연인을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했는데 그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자, 데이팅 앱은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많이 씁니다. 30살 미만은 53%, 30, 40대는 37%였고요.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는 34%, 여성은 27%가 이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 대한 만족도는 반반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생활화 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상황이 이 온라인을 통한 만남과 교제를 늘렸다고 봤습니다. 또 데이팅 앱의 그 앱 시장에 큰 성장을 이끌어온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거짓 정보를 올리는 사람,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거나 괴롭히는 상대, 돈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를 조심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대인관계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러려면 탈북민들이 살아온 그 북한과 또 탈북민들의 그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고자 이제 NKST 전문 상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서울 강서구에 이 탈북 과정 때문에 생긴 충격과 불안을 가진 탈북민들을 또 치유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8도,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은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강도 일부 지역과 함북 지역은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요. 황해도와 강원도 내륙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고요. 동해상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까지,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는 영상 12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사이,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시작해서 영상 16도까지 오릅니다. 원산 영상 2도에서 16도,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그대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상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 주재한 일부 미국 외교관들과 이 정보 요원들이 보였던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이 적국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작다는 미국 당국 결론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의 보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가 선출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먼저 인도로 갑니다.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죠?
네, 2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G20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년째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자 주최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개막 연설을 했군요.
네, 모디 총리가 2일 화상으로 연설했는데요. 이 모디 총리는 각국 외교 수장들에게 이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이번 회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긴장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 이 각자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모디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 장관들은 이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 경제 문제와 기후 변화 또 이 전염병 대유행 같은 이 국제적 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은 뭐 가장 큰 글로벌 위기라고 꼽자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모디 총리 바람과는 달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가장 큰 의제가 되면서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이 중국 사이에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각국 장관들에게 이 국제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외교 수장도 참석을 했지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또 친강 중국 외교부장도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회의 앞서서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이 라브로프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이 지배력의 지렛대가 손에서 사라지자 이 복수를 시도하는 서방 쪽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서 쉽지 않은 회의 분위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회의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서방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뻔뻔스럽게 매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러시아 농민들 이익이 고려될 때만 이 협정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유엔과 터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자가 흑해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을 보장했던 합의인데요. 이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오는 3월 18일로 이 효력이 끝날 예정입니다.
예. 보통 이런 국제회가 열리면 또 각국의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 블링컨 장관이 중국이나 러시아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가졌는지요?
네, 블링컨 장관이 먼저 라브로프 장관과 아주 짧게 만났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두 사람이 약 10분 동안 대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라브로프 장관에게 이 외교에 나서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나는 라브로프 장관에게 이 세계나 미러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미국은 과거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의 미국과 소련처럼 이 전략무기 통제에 관여하고 행동할 준비가 항상 돼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취재진에게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세 가지 요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 세 가지 요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미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이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과 러시아의 뉴 스타트 협정에 다시 참여할 것, 그리고 러시아에 잡혀 있는 이 미국인 폴 웰런 씨 석방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웰런 씨는 미국 해병대원 출신인데 지난 2018년에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에 재판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네, 자, 뉴 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군축 조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정연설에서 이 뉴 스타트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이 전격적으로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2일 G20 외교장관 그룹 세션에서 이 라브로프 장관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뉴 스타트에 복귀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 블링컨 장관과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 회동이 이게 사전에 예정된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앞서서 블링컨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도로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이 러시아나 중국 외교수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러시아 외무부는 이 두 사람 회동이 이 블링컨 장관 요청에 따라 이 성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건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하고도 만났습니까?
네, 아직 두 사람이 만났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 독일에서 열렸던 민헨 안보회의에서 이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난 바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약 1시간 동안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양국 사이 최대 현안이었던 중국의 이른바 정찰풍선을 둘러싸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지난주에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각국의 입장차가 크게 드러났었는데요.
네, 24일과 25일 인도에서 열렸던 이 G20 재무장관 회의도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또 러시아를 규탄하는 문구를 둘러싸고 이 러시아와 중국 등이 반발하면서 공동 성명도 내지 못하고 끝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번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까?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2일 다자주의, 식량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세계 보건 등 현안에 있어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탓에 공동성명 채택이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1일 이 아바나 증후군을 외국 적대 세력의 공격과는 연관 지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지난 2016년 이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외교관들한테서 처음 나타난 이 원인 미상 질병인데요. 심각한 현기증이나 두통, 이면 현상, 또 인지 장애 능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처음 보고가 돼서 이게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쿠바뿐만 아니라 이 유럽이나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주재하던 이 미국 외교관, 정보요원들 또 그들 가족에게서도 비슷한 이 사례가 보고되면서 미국 정부를 당혹하게 했는데요. 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1년 8월에 이 베트남을 찾았을 때에도 미국 관리 가운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바나 증후군이 뭐 저게 어떤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나왔고요.
네, 이 미국 외교관들에게서 이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러시아나 중국 등 적국이 실행한 고주파 공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중앙정보국 CIA를 포함해 7개 정보기관 합동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조사를 보고서로 공개한 것이죠?
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1일 이 대부분의 정보기관이 아바나 증후군이 이 적국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각 기관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감안할 때 이 결론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7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은 이 적국이 에너지 무기 등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인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고 이 다른 2개 기관은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의 공격 가능성이 작다는 부분을 일치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보당국이 약 1,000건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아바나 증후군으로 보고된 사례들에서 일정한 유형이나 공통된 조건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례 대부분이 기저질환이나 환경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이들이 경험한 이런 증상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죠?
네, 지난해 CIA는 이 아바나 증후군이 이 러시아나 다른 외국 적에 의한 공격에 다른 거라는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보고서 발표로 아바나 증후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원인 규명을 위한 논의와 이 아바나 증후군을 겪은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계속 이 사건을 조사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에서 권력 서열 2위인 국가 주석이 새로 선출됐네요.
네, 보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 서기가 새로운 국가 주석이 됐습니다. 앞서 베트남 공산당은 1일 이 트엉 서기를 국가 주석으로 지명했는데요. 이 다음 날인 2일에 베트남 국회가 특별 회의를 열고 의원 98% 찬성으로 임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베트남 관영 매체들 보도를 보면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488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487명이 찬성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베트남은 국가 주석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네, 전임자였던 응우엔 수업 푹 전 주석이 지난 1월에 이 부패 스캔들로 사임했는데요. 이번에 선출로 약 40일 동안 빈자리였던 국가주석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네, 자 베트남의 새 국가주석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70년생이고요. 올해 52살로 베트남 통일 이후에 최연소 주석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표방하는 트엉 주석은 이 대학교를 졸업한 해인 지난 1992년에 이 호치민대학교 공산주의 청년연합 부서기로 선출되면서 이 정치 경력을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치국에 이 최연소위원을 거쳐서 이 당 중앙선전위원회 위원장과 서열 5위인 상임서기 등 요직을 지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의 국가 주석으로 선출된 후에 그 첫 연설 내용 궁금합니다.
이 전임자의 이 부패 문제를 의식한 듯이 이 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트엉 주석은 이 부패와의 싸움을 단호히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조국과 국민 헌법에 전적으로 충성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네, 그는 그러면서 당과 국가 그리고 국민이 맡긴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트엉 주석의 연설은 국영 매체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네, 자 트엉 주석 선출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베트남 내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했습니다. 이 푹 전 주석과 이 부패에 연루된 고위직 간부들이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발생한 이 정치적 불안정성에 마침표가 찍혔다는 겁니다. 또 트엉 주석 선출로 이 베트남 외교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의 주석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임기가 5년이고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임자였던 푹 전 주석이 2021년 4월에 취임하고 지난 1월에 사임하면서 이 남은 기간이 2026년 3월까지가 신임 투앙 주석의 공식 임기인데요. 다만 베트남에서는 임기가 끝나도 이 국회가 다음 주석을 뽑을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노동부 장관으로 중국계인 줄리수 부장관을 지명하면서 이 바이든 내각의 첫 아시아계 장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최근 유행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예방 백신의 60세 이상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각의 새 지명자를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줄리수 현 부장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요. 줄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면서 모든 미국인이 그와 같은 아메리칸 드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보통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성공했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수지명자도 이민자 출신인가요?
네. 수지명자의 부모님이 중국계 이민자입니다.
예.
수지명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60년 전 여객선 표를 살 돈이 없어서 화물선에 몸을 싣고 미국에 도착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수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요. 바이든 행정부 내각의 첫 아시아계 미국인 장관이 됩니다.
네, 자, 수지명자 노동부 장관 지명을 받았는데 소감 뭐라고 합니까?
네, 수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공식 지명 자리에서요. 나는 미국의 변형력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 투쟁하며 살아왔다면서 그림자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노동장관 후보로 지명된 줄리수 지명자 이력 볼까요?
네, 인권 변호사인 수지명자는요,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온 뒤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첫 해인 지난 2021년 7월에 노동부 부장관 후보로 지명돼서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수지명자는 작년 말 이 미국 철도 노사 간 협상의 중심에 있으면서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금 착취를 단속하는 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노동부 장관은 공직에서 떠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티 월시 현 장관은요, 북미 아이스 하키 리그 선수 노조를 이끌기 위해서 이미 이달 초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지명자는 상원의 지명을 받을 때까지 국장 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자, 수지명자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월시 장관의 사임이 공식화된 이후에요, 수 부장관을 후임으로 지명하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예.
연방의회 내 아시아계 의원들의 모임이죠.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코커스를 비롯해서요. 주요 노동조합과 또 아시아계 단체가 수 부장관을 노동장관으로 지명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 내각이 역사상 가장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아시아 태평양계 장관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어머니가 인도계인 아시아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해리스 부통령뿐 아니라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아시아계이긴 하지만 정부 부서를 이끌지는 않습니다.
네.
또 만약에 수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바이든 내각에서 여성 장관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내각 25명 가운데 여성이 1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부장관의 장관 지명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네, 상원 다수당을 이끄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수지명자는 장관직을 경이롭게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대통령이 더 나은 후보자를 뽑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수지명자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지명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코커스의 의장인 민주당의 주디 추 하원 의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계 장관을 지명한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매우 기쁘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네.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상원 보건교육 노동연금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인데요. 이를 성명을 내고 수 지명자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 지명자가 문제가 되는 기록이 있고 또 노동부를 이끌며 반노동자적인 규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충분하고 철저한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지난 2021년 수 부장관 인준 때도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수 지명자 부장관 인준 당시에 50대 47표로 인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새로운 백신의 승인 절차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요, 최근 미국에서 크게 유행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예방 백신의 60세 이상 사용 승인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에 이어서 1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가 개발한 RSV 백신에 대해서도 승인 권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뭐 이번 겨울에 미국에서 꽤 심각했죠?
네, 맞습니다. 이 RSV는요 작년 가을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퍼졌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급증했는데요. 독감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세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온다고 해서 트리플 데믹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FDA 자문위가 승인을 권고한 연령대가 노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RSV에는 영유아나 노약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 매년 RSV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만 명이 넘고요.
네.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가 약 3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겨울에는요. 유아들 사이에서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린이 병동이 심각한 병 증상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 RSV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나 예방이 될까요?
화이자 백신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단일 주사로 RSV로 인한 질병 위험을 8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가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은 60세 이상의 노인의 증상성 질병 위험이 83% 또 중증 질환의 위험은 94%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금은 FDA 자문위원회 권고인데 이게 완전한 승인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FDA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서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토대로 백신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화이자 백신은요 자문위에서 7대4로 승인 권고안이 통과됐고요. GSK 승인안은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의 권고가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그가 FDA가 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백신도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FDA가 승인하면 그 다음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자, 화이자 백신 권고안은 7대4 반대표도 있었네요.
네, 일부 자문위원이요. 이 화이자의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백신의 효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안정성 측면에서도 일부 자문위원은 이 화이자 백신이 신경세포를 손상해서 근육 약화나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 신경질환인 갈랭바레 증후군과 또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화이자의 임상시험을 참가한 남성이요.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갈랭바레 증후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자, GSK의 임상시험에서 어떤 부작용이 보고됐습니까?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는요. 뭐 주사 부위 통증과 피로감, 근육통이 있습니다.
예.
FDA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에서도 가장 흔한 부작용이 피로, 주사 부위 통증, 근육통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 회사가 FDA 승인받기 위해서 이 RSV 백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국제보건기구인 PATH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현재 11종의 RSV 백신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모더나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RSV 백신 승인 신청서를 7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화이자와 GSK의 RSV 백신이 FDA와 CDC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에서 최초로 미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RSV 백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우주로 가겠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태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성공적으로 우주로 발사됐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향하는 4명의 우주인을 태운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이 2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펠컨 9 로켓에 실린 엔더버라는 이름의 크루 드래곤 캡슐이 약 25시간에 달하는 궤도 비행을 거쳐서 한반도 시각으로 3일 오후 3시 15분경에 지구상공 420km에 떠있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합니다.
네. 자, 이 엔더버호가 원래는 지난달 말에 출발할 예정이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달 27일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엔진 점화액의 흐름이 막혀서 막판에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 막힌 필터를 교체하고 시스템 정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거의 72시간 만에 발사를 재시도해 성공했습니다.
네. 자, 엔더버호를 타고 우주로 올라간 우주인들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스페이스X의 여섯 번째 우주정거장 유인 수송 임무, 이른바 크루6 수행입니다. 스페이스X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씨가 이끄는 민간 우주개발 회사인데요.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민간 우주선을 이용해서 국제우주장 정거장에 체류할 우주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헌법재정회의는 치열한 논쟁과 표결 끝에 입법부 구성 등 여러 쟁점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새 헌법재정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 제도와 헌법 비준 방식 등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14번째 순서, 노예제 등 기타 쟁점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헌법 제정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이 입법부 안에서 각 주의 대표성, 즉 의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바로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리는 노예 문제로 노예 인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대표는 노예가 재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구를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노예도 사람이라 이들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펜실베이니아 대표 거버니어 모리스는 노예 제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악마 같은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는 이를 허용하는 모든 주에서 큰 슬픔과 빈곤을 야기합니다.
각주 대표들은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새 헌법에 넣으면 남부 주들이 반발해 헌법 제정회의가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정회의는 먼저 입법분의 대표성을 계산할 때 백인이나 기타 자유시민들은 각각 한 명으로 그리고 노예는 5명당 3명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수입하는 노예에게 물리는 세금은 국가 재무부가 노예 한 명당 10달러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예를 오는 1808년까지만 수입하기로 했고 이후에는 노예제와 관련된 문제는 중앙정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새로 만들 헌법을 누가 승인하거나 비준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들은 주나 국민 아니면 또 다른 국가 차원 회의가 새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중에서 매사추세츠주 대표 엘브리지 제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 가장 조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직접 새 헌법을 승인하는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메디슨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나는 입법부에만 기반을 둔 체제와 국민의 기반을 둔 체제의 차이를 조약과 헌법 사이의 진정한 차이로 여깁니다.
결국 대표들은 논의를 마친 뒤에 각 주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새 헌법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주가 새 헌법을 비준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기존 연합규약을 개정하려면 13개 주 모두가 동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은 헌법재정회의가 연합규약을 개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헌법 비준 정족수를 9개 주로 결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헌법의 탄생 14번째 시간으로 노예제 등 기타 쟁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자유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탈북민들이 안고 살아간다는 충격적인 경험과 불안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상처를 알고 치료를 잘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동혜원 기자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의 반대의 개념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은 우리 경험 너머에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북한에 대한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우리가 다양한 명화와 이제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수정하고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센터. 이곳 강의실에서 탈북민 유혜란 대표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북한 체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센터 NHC는 탈북민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치유 교육과 상담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멘토, 멘티 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센터를 설립한 탈북민 유혜란 대표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사실 제가 탈북인이고 2000년도에 제가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이제 경성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사로 한 6년간 이제 재직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탈북인들을 통하여 본 북한 체제 트라우마 불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2013년 사단법인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탈북민의 입장에서 유혜란 대표는 탈북민의 트라우마, 기억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한 치유 상담센터를 설립했고요.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점차 늘어났죠.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 정착에서 탈북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북한 체제 트라우마, 즉 NKSD 체제 상처라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이 탈북인을 자립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고 또 향후 북한 주민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선결 과제라는 것을 깨닫고 2015년 NKST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NKST 전문 상담사와 다문화 심리 상담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찾아간 현장은 NKST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21주 치유 교육을 받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수강을 원하는 남한 출신의 수강생까지 현재 모두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소향 기획팀장입니다.
일단 NKST 전문 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은 1년 3학기 이론 과정과 그 임상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3학기 이론 과정은 각 분야의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기마다 과목이 다르고 과목은 주로 탈북인 마음 단추, 그 중독과 가족 치료, 북한 체제 트라우마 불안, 민주시민 교육과 진로 상담 등 북한 체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로서 이제 북한 체제 트라우마 체제 상처를 다루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날 열린 프로그램은 시네마 테라피였는데요. 한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상처를 노출하고 공감하며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시 유혜란 대표입니다.
오늘 수업은 북한 체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로 진행되는 시네마 테라피입니다. NKST 전문 상담사 상담 영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영화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 교육생들이 본 영화가 이퀼리브리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퀼리브리엄은 감정이 억압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상처 이야기를 털어놓기인데 즉 내 삶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또 글로 쓰거나 아니면은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그래서 당시 외상 정서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치유를 하게 되고요. 또 상담에서 중요한 내담자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영화 속의 갈등 상황을 요약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나눕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담자의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을 주로 다섯 개의 핵심 단어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이어지는 트라우마 상담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 상담자의 내담자 이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삶의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현재를 들여다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담사의 소감은 어떨까요? 남한 출신의 김혜영 상담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들과 그 만남의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대인관계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좀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러려면 탈북민들이 살아온 그 북한과 또 탈북민들의 그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고자 이제 NKST 전문 상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상담으로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를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북한 체제의 상처는 어떤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탈북인들의 그 불안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또 대인관계 또 가족에게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참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오셨는데 정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고 또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명의 상담사 김은주 씨는 원래 다문화 심리 상담사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상담을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탈북인과도 좀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탈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좀 복합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되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북한이나 그리고 탈북인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아는 시간이 되었죠. 네, 그리고 탈북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상담할 때 어떻게 돕는 것이 제대로 돕는 것인지도 좀 알게 되었었어요. 저는 교육에서 받은 게 제가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김은주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한 탈북 자녀를 봤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전했고요. NKST와 같은 탈북민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이 더욱 확대되길 바랬습니다.
저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탈북인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사실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회 문제도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통일 문제나 이런 건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인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게 사실 그거의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탈북인들을 통해서 사실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더 확장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올해부터 이 상담사 활동을 시작했다는 탈북민 김미현 상담사의 이야기 담아봤는데요.
제가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 센터에서 진행하는 22주 치유교육에 참가했거든요. 제가 심리교육하고 개인상담이랑 그리고 집단상담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는 또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받고 나니까 이제 저의 모습이 약간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전엔 제가 막 많이 울고 화도 많이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들도 그 힘든 친구들이 많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좀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을 조언을 해주려고 보니까 제가 조금 뭔가를 더 배워야지 그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고향을 둔 탈북민을 상담할 때는 더 신경 써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북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공감을 진짜 잘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약간 그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아무리 제가 상담사라고 해도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짜 공감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하지 않고 약간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아예 상담을 안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표정, 말투, 목소리 톤 이런 것도 엄청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탈북민 김미현 씨. 앞으로 이런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전문 상담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면에서 이제 막 고통스러운 느낌보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아가서 그 누군가를 또 돕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상담사가 조금 되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탁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너무 애쓰지는 말라는 한마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Are you going to the cafeteria now? If you are, can you grab me a coffee?
Of course. What would you like?
Just plain black.
No problem. I will get you lunch, too.
I know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Don't go out of your way.
No, it's fine. I'll be back in a bit.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제가 잔에게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Are you going to the cafeteria now? If you are, can you grab me a coffee?
잔이 점심도 사다 주겠다고 하자 제가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했죠. 애쓰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Don't go out of your way.
어떤 일을 일부러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Don't go out of your way to do that. Don't go out of your way on my account. Go out of my way.
내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Go out of your way.
당신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무리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Go out of my way to do something.
대화 해석해보죠.
Are you going to the cafeteria now?
지금 카페테리아, 식당에 갈 건가요?
If you are, can you grab me a coffee?
만약 그렇다면 커피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나요?
Of course. What would you like?
물론이죠. 어떻게 원해요?
Just plain black.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 커피 원합니다.
I will get you lunch, too.
점심도 가져다 줄게요.
I know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나는 당신이 일이 많은 걸 알아요.
Don't go out of your way.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애쓰지 말란 말입니다. 특별히 애써줘서 무리하면서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표현 out of your way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being so nice to my daughter. You really went out of your way to help her. You really didn't have to.
It was my pleasure.
대화 해석해보죠.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so nice to my daughter.
내 딸에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You really went out of your way for her.
그녀를 위해 특별히 애를 써주셨습니다.
You really didn't have to.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요. 자,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애쓰는 것.
Go out of your way.
Go out of your way 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the cafeteria now? If you are, can you grab me a coffee?
Of course. What would you like?
Just plain black.
No problem. I will get you lunch, too.
I know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Don't go out of your way.
No, it's fine. I'll be back in a bit.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Don't go out of your way.
특별히 노력할 때 out of your way라고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